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이틀 전에 일본 동경에서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보니까 관중이 없어요. 그러나 당분간은 이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일본 동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도시와 마을과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시대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가정, 마을, 도시, 민족, 나라가 시대마다 항상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인물, 중심 역할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하늘과 땅의 중심 인물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어디의 왕이시냐면 어디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냐면 예루살렘, 살렘 왕이고 그리고 그곳의 멜키체덱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에요. 세상의 중심,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에 자기 욕심에 예배 생활 자기 욕심에 경건과 신앙생활을 하는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2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패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절망의 때, 이 역사의 깊은 어둠과 사망이 깊었던 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 끝까지 메시아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 온 세상에 일어날 격변, 그때는 저 중동의 고개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날 엄청난 격변과 장차 재건되어질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약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현재 이 세상의 사인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징조들을 살펴보면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흘러가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겨우 회복이 됐어요. 겨우 회복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있어요. 다시금 이제는 중동의 한 구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엮여져가지고 싸우게 되는 세계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 세상 중앙은 뭐냐 이거죠. 영어로는 Center of the Earth 또는 center of the land. 이 지구의 중심, 중앙, 중앙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항상 중앙,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백세 얻은 아들, 독생자와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바위가 있는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거기에 그때로부터 2500년쯤 지나가지고 바로 한 숫 양으로, 흠없는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예비된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산, 성전산, 그 바위 이삭을 바치려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피 흘려 희생제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장차 열강들, 특별히 힘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의 도움으로 다시금 아랍의 여러 나라들,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 중동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해 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거기에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세우자고 하고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조약만 맺어져야 되니까 평안히 거주하면서 할 때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재확인해 주듯이 세계 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탄의 세력들, 세상 임금 세력들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법궤 그 위에 뚜껑이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가 바로 영원한 살렘 왕 멜키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보좌가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미혹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메시아 왕국의 심장부를 둘러싸고 중심을 둘러싸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 재림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성경이 반복 반복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왕로로 사는 나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도킹하여 만나게 되는,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주의 권능의 손이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시리아 왕국에 있는 안디옥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환란 후에 주후 33년 34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서 새로운 한계를 돌파하는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마 구렛나루가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 소아시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동안은 그 앞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들은 어떤 헬라인이냐면은 그냥 헬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헬라 나라가 아니니까 헬라화된 헬라의 말, 그리스 말과 그리고 문화와 풍속과 철학 이런데 익숙해져 있는 다문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뭘 전파했어요? 우리 오면 좋다, 우리 교회 오면 밥맛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만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히 연구한 이후에 이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헬라화된 다문화, 다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리더, 구레네 몇 사람들 중에 리더가 바로 주후 30년경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구레네는 지금 뭐냐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정도 됩니다. 리비아 거기까지 방문했던 경건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분이 포항의 구렛나루, 예, 시몬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사람들 중에 리더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만 교회가 이렇게 또는 가정교회 같은 걸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안디옥 중심, 안디옥에서 이방인 중심에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사도행 13장에서도 이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당시에 딴 것인 로마와 스페인까지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을 어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 아닙니까?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분이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이렇게 뭐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특별히 시몬이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이게 완전히 뭔가 왔어요. 마음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과 가족들이 전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요. 안디옥은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이 대제국이 영토가 네 개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 중에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을 관할하는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 따라합시다, 셀류쿠스.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져요. 시리아 왕조입니다. 시리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주후 3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이제 권력이 바뀌고 나서는 이 안디옥은 제일 큰 나라는 로마예요. 돈벌이나 공부나 유학벌이 전부 다 로마로 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그 다음에 뭐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 장군이, 대왕이 그 세운 도시에, 그 다음에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당시로 봐서는 인구 50만 명의 큰 국제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나 아니면 당시에 사회상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그런 문헌들을 학자들이 쭉 이렇게 읽고 살펴본 다음에, 이곳에 왜 LA 같은 큰 도시에 가보면 뭐 있어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코리안타운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저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에 유대인타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가 되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타운인데 거기서 이제 회당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이제 신앙생활했어요. 유대교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로마 사람들도 여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로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뭐 무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의 로마인 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계통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타운도 있어요. 페르시아 음식도 먹고 그랬겠죠. 타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르켜서 동쪽의 여왕 도시, City of Eastern Queen, Eastern Queen of City, 뭐 이렇게 했든지 그런 도시로 아주 대단히 이렇게 유명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권능의 손, 성령의 권능이 강하고 급하게 나타났을 때는요, 딱 두 가지 조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교역사도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모두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안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리스도고 이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요. 다음 두 번째, 자기 개인의 한계나 자기 삶의 얽매인 것들, 우리 얼마나 먹고 살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힘들잖아요. 건강관리하고 요거를 조금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한계, 스타일, 언어, 문화, 민족적인,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니까 아이고야 하고 막 성령께서 막 더 급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성령이 임하라고 아무리 기도하고도 교회 나가가지고는 바깥에 나가면 그냥 답답하고 성령이 무능한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가 무능하고 교회가 무능한 것 같잖아요. 이유가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라, 우리나라로 뭐 인천 같은데 중국하고 거래하기 좋잖아요. 로마하고 거래하기 좋은 거기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지인들, 친구들, 헬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도 성령이 얼마나 급하게 역사했어요.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또 큰 도시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2년 넘게 계속해서 뭘 했느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로마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넘게 계속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주님이 어때요? 야, 저러다 지칠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 성령의 권능이 막 쏟아부어주는데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공중권세 잡았던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으로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막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될 정도로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지리적인 한계를 돌파하여, 한계 돌파, 헬라화된 당시의 다문화 이방인들에게 전거되기 시작하자 주의 권능이 손이 함께하면서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시리아 안디옥은 주 70년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인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합니다. 주 70년에. 그리고 약 4세기경에 요 로마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막 지하 무덤에서 막 순교하면서 이렇게 전파되는 동안, 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약 한 300년 정도 그 신학자들, 신학 사상과 성경을 해석하지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중심 도시가 어디가 됐습니까? 안디옥이 됐어요.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여기에 구원의 올림픽에 성화가 불타오르는데 한 300년 넘게 불타올랐어요. 1세기에 구레네, 시몬, 바나바,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2세기에는 이그나티우스, 3세기, 4세기에는 루시안, 데오도로, 크리스토스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우리 교회 학자들은 다 알아요. 안디옥 학파라고 불리는 당대 초대교회, 초기교회 때에 최고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던, 당시의 세계교회를 신학사상을 이끌었던 중심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자기들이 신임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까지 합세해가지고 가르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막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헬라와 된 다문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소에, 근처에 있는 다소라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아닙니다. 다소에 있던 로마 시민이요, 헬라 철학과 구약에 능통한 랍비 출신의 사울을 청빙합니다. 이 바나바가. 야, 그런데 참 바나바가 대단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도 능통한 랍비에다가 또 산헤드린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런 부목사, 이런 교육목사 오면은 지 자리가 뺏길 거 아닙니까? 아, 나 같은 거 그렇게 생각되겠는데. 그런데도 오라 이거예요. 주와 복음의 대의를 위해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다해서 1년 동안 막 주야로 가르치는데 그게 뭐였느냐? 생선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배워서 삶이 달라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바깥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랬냐?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개독교 뭐 믿는 것들 더해 예수적인 이런 욕이 아니고 조롱이 아니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의 믿는 신인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클래스,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조금 존경기도 어느 정도 포함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섯 가지의 사명이 성경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 친교, 봉사, 교육, 그다음에 마지막에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친교, 우리끼리 행복하고 커피 마시고 밥 마시고 예배, 친교, 나아가 봉사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복지관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지금 우리 하잖아요. 봉사, 교육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해요, 웬만한 교회들이. 그런데 복음 전파, 우리 자국민들, 이 포항 시민들 복음 전파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히 타 문화권, 더 나아가서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딱 우리와 약속해서, 주님이 요거 하면은 내가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을 요 새끼손가락 한 거예요. 요거를 대부분 어때요? 새끼손가락 취급을 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역은 극심한 신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전쟁도 있고 혼란과 격변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스위스 제네바는 인구 만 명 정도의 아주 미약하고 침체된 변방의 시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536년에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켈빈을 오라 그래요. 파렐, 켈빈, 그 다음에 비레라고도 있고 프로망스, 약간 향수 이름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제네바에 계속해서 모입니다. 이 복음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서로 자극을 주고 해가지고 이들이 난 대학을 세우는데, 한동대가 아니라 제네바 대학을 세웁니다. 아멘. 설린 대학이 아니라 제네바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 생선 아카데미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세워요. 이거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고 도시의 모든 영역을 그 시의회 또 모든 사업하는 영역 이런 데까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하기에 계속 힘씁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유럽 전역에서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유입되어가지고 칼빈이 죽던 1564년, 불과 28년, 30년도 채 못 되어가지고 도시 인구가 두 배나 더 늘어나 버렸어요. 요즘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이렇게 막 한 방에 훅 가고 막 이러는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제네바의 개혁자들은 유럽 갑지에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또는 편지도 보내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정치적인 자문을 하는 센터였습니다. 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가진 거예요. 또 혼란과 핍박을 피하여 유럽 각처에서 온 피난민들이요, 여기에서 말씀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자기들의 유럽의 나라들이 안정될 때 모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이탈리아, 심지어는 남아메리카까지 배 타고 가야 되는 남아메리카까지 선교사들 보내는 등 국제적인 복음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제네바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카틀랜드 장로교회 시조 잔낙스, 그 잔낙스가 이 제네바를 뭐라고 하느냐, 이 스위스 제네바를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학교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명을 맡은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권을 넘어 타민족에까지. 재팬 빌려보면 했습니까? 재팬 뭐 했어도 인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좀 해보자고요. 우리 뭐 잘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밑거름 역할을 해주면 하나님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도성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지상명령의 사명을 깨우는 중심 센터로 21세기의 안디옥으로 21세기의 제네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심장에서 온 말이면 주의 권능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